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서를 좀 읽고 오면 좋겠다. 읽고 온 사람만 그냥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다 읽었네. 안 읽은 사람은 그 사람만 안 읽은 줄 알고, 자, 이왕이면 여호수아 1장, 2장, 3장을 우리들이 함께 좀 묵상하며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두려움, 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어쩌면 그게 그의 인생의 복이 되었다.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은 제가 저희 교회 특세 때 인도한 말씀인데, 제가 그런 제목을 잡고 너무 좋았어요.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아, 끝나버렸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능력이 끝난 곳에서도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믿기에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과 행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준비해온 말씀 한 3분의 1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옆에 기다리면서 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저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했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많이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을 거예요. 아, 나 이거 믿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믿는 믿음과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믿을 때 나의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내 믿음과 내 확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깨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어제부터 얘기하지만 대답을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롬팔이팔이에요.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롬팔이팔. 잘 모르셨어요? 롬팔이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성기를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 위에 서야 돼요?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일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에 선하심을 믿어.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하세요? 전 진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야. 저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내 삶에 정말 베스트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서 베스트를 향해 가고 있는 거, 그 믿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다 가끔 그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제가 참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 진짜 행복하거든요. 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볼 때와 우리 교인들을 볼 때의 느낌은 좀 달라요. 저는 그제도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또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예스 할 때까지 물어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고 막 예스 할 때까지 물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어떤 분?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요. 굳이 또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아들과 딸, 남매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시지 모르지만, 제 딸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이제 살아가야 돼요. 제 아들은 2년 늦게 태어나서, 제가 정말 미안한 건 막내로 한 번도 이렇게 취급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늘 누나는 아프니까, 누나는 아프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누나를 이렇게 잘 돌보는 진짜 착한 아들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6학년 다 졸업할 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누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혹시 우리 누나 아프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 6년 동안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12년 동안 누나를 늘 데리고 학교를 다녔어요. 참 착한 아들이에요. 중학교 때 우리 아들은 청소년부 영성 훈련에 갔다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저 목사 될 거예요. 저 아빠 같은 목사 되고 싶어요.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우리 아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예요.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누나와 함께 9년 동안 이렇게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쯤 이제 떨어져 보고 싶은 마음. 그 갑자기 외고를 간다고. 근데 뭐 학교 선생님도 그래, 너 외고 갈수 있겠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외고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누나와 함께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같이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소명이 생기니까 이놈이 참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분당에서 문과에서 전교 1등 했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확인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저하고는 외모도 좀 달라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몸짱, 그리고 학교에서는 전교 1등, 교회에서는 학생부 회장, 찬양단도 하고,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엄친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3 때 이제 수능, 이제 시험을 보는 날, 뭐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수능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냥 감사했어요. 장애를 가진 우리 딸과 그리고 착한 우리 아들, 고3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서. 우리 딸은 늘 이렇게 전교 꼴등, 우리 딸은 지적장애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은 전교 1등. 그러니까 저는 말할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입은 해주셨으니까, 그죠? 예? 그 수능을 보는 날 이제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모들을 보니까 정말 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나님, 우리 아이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나님, 우리 아이 실력대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간절한 건다 똑같잖아요. 시험을 끝나고 났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 점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수능을 지금 잘못 봤어요. 한두 문제 틀리니까 뭐 가고 싶은 학교 다 떨어진 거죠. 제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더니 아들이 이렇게 식탁 테이블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야, 너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왜 수능 보는 날 교인들한테 저 1등 한다 그래서 만남은 교인들이 너 대학 어떻게 됐냐 그러는데 제가 쿨하게 떨어졌어요 말하는데 힘들다고 제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 부르셨다며.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네 인생의 베스트야. 걱정하지 마. 재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재수해. 아빠가 생각할 때 네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어느 교회에 청빙 받는 이력서를 냈다고 생각해 봐. 한 번도 인생에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목사와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목사, 어느 목사가 더 경쟁력이 있겠냐? 안 떨어져 본 사람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그랬어요. 괜찮아. 네 인생에 떨어져 본게 뭐가 잘못됐어? 이제 재수하려고 이제 학원, 그 재수 학원도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지만, 그리고 제가 미국에 이제 학교의 이사를 맡고 있어서 뭐 강의나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5년 살아서 영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영어로 강의를 알거나 설교를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세워서 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요. 통역 세워서 하는 게.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어로 제가 설교를 했더니 듣는 사람이 답답해. 그래서 이게 통역을 세워도 답답하고 내가 해도 답답하고. 내 마음에 늘, 내가 영어를 조금 더할수 있었더라면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들한테, 재수를 준비하는 아들한테, 너 이왕 목사가 될 거면 미국으로 한번 가서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SAT를 보고 토플을 봤는데 점수가 좀잘 나왔어요. 그 늦게 시카고에 있는 학교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아주 작은 사립대학이지만 4년 이제 장학금을 받고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 학교는 한국 학생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학교였어요. 매주 전화가 와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올 때마다 힘든 거예요. 아빠, 저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 그 전화할 때마다 늘 화장실에서 휴지를 뜯어가지고 채플에 들어가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 아빠, 제가 조금 좋은 학교로 옮기고 싶어서 SAT를 다시 보고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들한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네 인생에 떨어져서 잘못된 게 뭐가 있니? 너 외고 떨어졌으니까 일반 고등학교 가서 1등 했지. 외고 갔으면 너 1등 못했을 거야.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지금 미국에 있지. 너 대학 붙었으면 한국에서 지금 얼마나 놀고 있겠냐? 응? 하나님은 언제나 네 인생의 베스트야. 근데 이제 아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그건 아는데요. 요번 한 번만 하나님의 뜻하고 제 뜻하고 같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떨어진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학교 하나 어플라이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다행스럽게 좋은 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수능을 보고 한국에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할 때제 아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독수리 환상. 우리나라 대학 중에 독수리 있는 학교 있어요. 근데 그 학교 떨어진 거잖아요. 아니, 환상까지 봤는데 엄마가 기도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우리 학교,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 졸업식을 하는 날 제가 갔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그 학교 심볼이 독수리인 거예요. 제 아내가 봤던 독수리가 한국 독수리가 아니라 미국 독수리를 봤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고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때 아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단지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MDB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군 복무를 하고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5년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잖아요. 감리교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옆에 두고 젊은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인 줄 모르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아빠 나 한국에서 아빠 은퇴할 때까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왕 목회를 할 거면 저는 마음이 아, 어려운 난민들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서 공부를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로스쿨로 이제 갔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변호사로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가 설교 시간에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이었고 이제 조금 다른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참 서운했다고. 아들이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그렇게 서운하세요? 그래. 근데 아빠는 믿는 게 있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은 네 인생의 베스트야.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믿을 때 그분의 역사를 우리들이 확신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양도한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보지 못하던 교통 표지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모난 빨간 글씨로 yield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양도한다. 그 yield라는 표지판을 보면 차가 가다가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딱지를 떼요. 저는 그 단어가 그렇게 좋았어요. 아, 내 삶을 하나님께 양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반응을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어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회의를 했대요. 요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느냐 마느냐 그걸 결정하는데 한 시간이 걸렸대요. 결론은 떡을 하자. 그리고 회의를 했대요. 무슨 떡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두 시간이 걸렸대요. 참 흥미롭죠? 떡을 할 거냐 말 거냐, 무슨 떡을 할 거냐, 사실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택되지 않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할 때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너지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면 우리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만나교회 목회 거의 이제 부목사부터 지금 30년 제가 목회를 해요. 소위 말해서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인들이 너무나 잘 따라와주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저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이제 장로님들이 아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당연히. 아 뭐 그런 거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오케이 하고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감사해라. 네 마음대로 되면 네가 얼마나 교만해지겠냐.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을 때 나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행하기 시작할 때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증명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확신, 이 길이 맞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유진 피터스닛은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 맞다면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이 어떤 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고 있는 길이 맞다면 그 길은 옳은 길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장을 다 읽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라합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시간상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라합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라합이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잖아요. 어떤 믿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출애굽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흥미롭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유일하게 라합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그게 얼마나 살떨리는 일이었을까? 그거 들키면 죽는 겁니다. 근데 라합이요.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겁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목숨 건다. 저희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우리들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목숨 겁니다. 전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목숨 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게 예배니까.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저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오래전에 보고 그 목사님이 쓴 책을 다 사서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책이. 근데 그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 개신교가 성장하는 게 참 힘든 때 이 목사님의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오래전 얘기예요. 한 천여 명 넘게 교인들이 모였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늘 생방으로 라디오로 중계가 되던 때입니다. 어느 주일이었대요. 사랑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이렇게 뒤에 앉아있는데 진짜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후안, 오늘 너 설교하지 마라. 목사님이, 하나님, 이거 생방으로 나가는데요. 근데 너무나 강력하게 오늘 설교하지 말라.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인가. 근데 목사님이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대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대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나중에 책을 보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성가대나 이렇게 사인이 좀 잘못 맞은지 알고 교인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나와서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책에 보면 그 예배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비용을 들여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와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했고 다 일어나서 그날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간증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몇 주 동안 그 교회는 설교를 하지 않고 그날 있었던 간증을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강단에 섰을 때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는 눈빛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라는 도전을 하죠.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매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행할 시간이 없어. 아이고 오늘 새벽 예배 듣고 내일 또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들과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는 제가 한동대학에 이렇게 설교하러 자주 갈 때였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날 전교생 이제 채플에서 몇 번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저는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 카드도 제가 썼던 원고를 이제 반으로 줄여서 지금 여기 나와 있고 저는 지금까지 한 주도 설교 원고를 안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진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날도 이제 대학 채플이니까 제가 원고를 시간에 맞춰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저에게 정말 그런 강력한 음성이 들리는데 김 목사 오늘 네가 준비한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시간 맞춰서 준비해왔는데 지금 적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좀 일찍 알려주시든가. 근데 그때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소개를 받고 이렇게 나왔을 때 강대상에 원고를 놓고 마이크를 뽑아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설교를 시작했어요. 저도 설교를 꽤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때 저에게 강력한 느낌이 뭐였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때 저에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나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 하나님은 내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준비할 필요 없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쓰세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하는데 그 행동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보상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틀림없이 보상이 따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분이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 이거 아멘 타이밍인데. 늦었어요, 늦었어요. 생명을 걸고 그가 살아갔을 때 라합은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믿음,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필요하죠. 아, 믿음이 있어. 아, 믿음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근데 실제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적용되는 그런 순간들, 아, 이때 믿음이 필요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순간에 우리들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우리들이 생각하게 돼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특세를 하는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오늘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그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과 장소는 교회가 아닐 경우가 훨씬 많은 거 아시죠? 믿음은 어디에서 많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제가 몇년 전에 호주에서 세계 이제 의료 선교인들 그런 집회가 있었고,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 바로 앞 시간에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는 린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그 아마 설교 제목이 9 to 5였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분은 직업이 의사예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교회가 있는데 그 회교 국가에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가 쉽지 않은데 거기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은 직업이 의사고 7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7명이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기자들이 와서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풀타임 목회를 시작할 겁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요? 지금 풀타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9-5. 나는요,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늘 이슬람 교인들을 만납니다. 나는 9시부터 5시까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9-5.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못 알아듣던 말이 있어. 학생들이 끝날 때 이제 금요일 날 갈 때면 이렇게 인사를 해. TGIF. 응? TGIF 아시죠? 아, 미안해요. 대답 안 하기로 했지.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Thanks God is Friday. TGIF. 웃으면서 Thanks God is Friday. 그리고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오면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Monday sickness. 월요일에는 병든 닭처럼 조는 학생들이 많아요. Monday sickness. 주말에 한참 놀고 시간 보내고 월요일에 오면 피곤한 거예요. Thanks God is Friday, Monday sickness. 그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근데 린 목사님 교회에서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인사하는 거지. TGIM, Thanks God is Monday.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월요일을 주셨어요. 9-5.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아이고, 4분 남았네. 큰일 났다, 지금. 네. 라합이요? 정탐꾼들과 함께. 아, 정탐꾼들 숨겨지고. 이제 이성이 멸망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을 좀 살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쳐 들어올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무얼 내리라 그래요? 붉은 줄을 내리라.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라합이 붉은 줄을 언제 내렸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일곱 바퀴 돕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 아는데 사실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라합이요,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붉은 줄을 내려요. 전쟁할 때 내려도 될 텐데 그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붉은 줄을 내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몸을 파는 여자였는지 아니면 주막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붉은 줄을 내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녀가 일단 살고 있었던 삶의 방식, 생업을 포기하고 붉은 줄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붉은 줄을 내리는 그 믿음이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죠. 저는 우리들의 인생에 붉은 줄을 내릴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특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붉은 줄을 내리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미안해요. 여기 안 나온 사람들. 근데 대충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붉은 줄을 내렸다.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자, 우리들이 붉은 줄을 냈다. 저희 교회 특세도 굉장히 특별한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특징은 제가 아이들을 늘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조금 놀랄 얘기를 할 텐데 놀래실래요? 말래요? 저희 교회는 특세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1,000명쯤 나옵니다. 놀랍죠. 근데 저희 교회는 또 조금 특별해요. 그 아이들이 막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부모들이 특세 때는 본당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새벽 4시 전에 와야 본당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새벽 3시 반부터 기다리고 본당 안에 들어와요. 저희 교회는 특세가 붉은 줄을 내리는 순간이에요. 아이들이요, 로비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떤 애는 코피가 주르륵 흘러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이들이. 지난번 특세 때도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 800명이에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왜 이거 시키는가? 너희들의 인생에 붉은 줄을 내렸던 그 순간들이 너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만 코인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24개를 다 채우면 아주 예쁜 판넬에 24개를 박아서 주일 예배 때 아이들에게 시상을 하고, 여러분, 앞으로 며느리감과 사위감을 구할 때, 너 변화산 코인 몇 개냐? 이거 물어보면 가장 확실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붉은 줄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저희 특세 때가 되면 분당에, 우리 아이들이 다 분당에 있으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안 돼요. 특세구나. 너무 재밌고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이 특세 기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순간에 붉은 줄을 한번 내려보세요. 붉은 줄은 어떻게 내릴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딱 하나 시키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붉은 줄은 주르르 내리는 게 아니라 붉은 줄을 확 어떻게 내린다고요? 이거 이래서 되겠나? 자, 붉은 줄을 어떻게? 다 따라해요. 끝날 거야, 이제. 자, 붉은 줄을 어떻게? 확! 한 번만 더. 저게 안 해. 자, 붉은 줄을 어떻게? 확! 한번 내려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의 붉은 줄이 내려지는 날. 그 고백이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붉은 줄을 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할 때에 라합이 그의 붉은 줄을 내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정탐꾼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붉은 줄을 내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행동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결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